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야고보서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장에 대해서 그 매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러나 성경 자체 제목보다는 못하지 않나 싶어요. 무슨 제목이냐면 지옥의 불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야고보가 여기에서 혀에 관하여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언론의 자유라든가 연설의 자유, 뭐 특별히 미주 쪽에서는 그러한 자유의 부르짖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 강조함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매기 목사님이 지옥의 불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출판물의 자유란 그러한 표현들도 참 많이 쓰는데요. 또 연설의 자유. 뭐 그런 거 보면 출판도 여러분 다 자유라고 하지만 옳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연설도 옳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고 누군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말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매기 목사님이라든가 그 어떤 언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는 입과 귀의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린 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익명성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명제가 안 되니까 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참 조심스럽게 쓰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말을 하는데 단어를 몇 개 정도 쓸 것 같아요. 어느 그 연구한 조사를 보니까 3만 단어 정도를 하루에 쓴다고 그래요. 이것은 책 한 권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을 모으면 아마도 도서관이 하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화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매기 목사님이 그 현대에 있어서 그 연설이 있잖아요. 뭐 연설의 자유, 발표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내용의 출발점을 저도 이 매기 목사님의 이 강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캠퍼스죠.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중요성과 상관없이 뉴스 매체의 표제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뉴스는 매체의 표제를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표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쇠뇌가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대학을 자기들의 세금으로 후원하고 있던 시민들과 유력한 인사들이 그 대학이 소수의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학생들의 대부분은 좋은 교육을 받고자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크게 단결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표현의 자유를 관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대학가나 뉴스 매체의 독점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염려는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 목적을 놓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분란을 만들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과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또한 그 표현을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잠언서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어떤 대학 가운데 하나 있는 한 강좌, 하나님의 대학에 있는 66개의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야고보는 이 논쟁이 분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대학의 학장이었고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본서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혀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의 실험실 선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산성용액이야말로 다른 수산화 혹은 황산 등의 용액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병에는 혀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혀의 화학이 아니라 혀가 화학이 아니라 혀의 신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자기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배나 해라. 이런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요?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어느 면에서 혀는 원자폭탄보다 더 치명적이지만 아무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발람 시대에는 당나귀가 말하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오늘날은 당나귀가 침묵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리지만 입을 다무는 데는 50년이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철이 들어서 말을 조심하며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낚시질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저쪽으로부터 여인이 방파제로 걸어온 거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마리를 딱 낚았어요. 그 여인이 걸어올 때. 그리고 큰 고기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걸어오는 여인이 그 고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불쌍한 어린 고기를 잔인하게 잡다니 부끄럽지 않소. 몇 시간 동안 했다가 지금 처음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부인, 당신의 말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자기의 입을 다물고 있다면 잡지 않았을 건데 두 시간여 동안 난 시간 허비하다가 사실은 그 물고기가 지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 낚싯밥을 물은 건데 이걸 어찌하겠냐고, 내 잘못이냐고, 물고기 잘못이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말이 헛나가게 않게 하려면 다섯 가지를 조심해야 할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말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언제 어디서 말할지를 조심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혀의 중요성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혀에 관한 속담들이 하나씩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스폴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스폴전 목사님이 소금 그릇을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히라빈들은 말했다네. 뼈도 없이 작고 연약한 혀가 능히 사람을 깔아 죽일 수 있다네. 또 터키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네. 혀가 칼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어느 페르시아 격언은 이렇게 자유롭게 말했다네. 말 많은 혀는 일찍 죽느니라. 또 다른 형식을 표현하기를 당신의 혀 때문에 목이 잘려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중국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혀가 짓거리는 말이 군마보다 훨씬 빠르다네 라고요. 아랍의 시언이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혀의 거대한 창고는 마음이니라.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격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의 발은 미끄러지더라도 혀만은 꼭 붙잡아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니라. 예, 스펄전의 소금 그릇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혀에 대한 예인데요. 이 모든 말들은 아주 지혜가 있는 격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혀라고 굳게 믿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신개미들보다도 바깥에 있는 회중들에 의해서 훨씬 더 큰 손상을 입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미 내뱉어버린 말은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학의 애청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번 뱉어버린 말은 거둘 수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의 서론인데요. 이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본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 가르치는 책임은 심각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종류의 교훈들, 특히 예언에 관한 교훈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깜짝 놀란 것을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선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러운 시환이겠어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종파나 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선생들이 성경에 관한 한 전혀 무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 성경 공부를 좋아하며 그것들이 진정으로 빈자리를 메꾸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부 선생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쉽사리 끌려들기 때문에 많은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한 젊은이,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가르침에 있어서 약간 빗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을 했지만 좀 말을 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경 공부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유창한 말솜씨를 그 양반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의 성경 공부반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과는 반대로 가르치며 특히 당신을 주님께 인도한 그 선생의 교훈과도 반대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자기의 신학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수록 놀라곤 하는데요. 저를 실망시키는 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얼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그러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당신 더 공부해. 아, 지가 모르면서 누구 보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직 이제 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그런 친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한단 말이죠.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아요. 목사이지만 아직도 뭐 이런 뭐 방송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뭐 이렇게 하곤 하지만 그렇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젊은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는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책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젊은 설교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자 그 설교자는 젊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3위일체 가운데 제4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이나 설교자는 교만하게 되기가 쉽죠. 그러니 교만하면 서로를 다 죽이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막 설교를 이렇게 쩍쩍하고 말이죠, 아는 척하고 이랬으면은 그 듣는 사람이 4위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4위가 뭔지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3위잖아요. 그 4위, 이 사람까지 포함돼가지고 이 젊은 설교자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 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바로 성경 연구반을 시작하거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자꾸 들으려고 혀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잘못 가르쳤으면 정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이것이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보실까요?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로 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는 데서는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자기의 온 몸 곧 생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이 동물의 세계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혀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을 하기 때문에 앵무새나 원숭이와 다를 것입니다. 사람은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기저귀는 새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상을 말로 표현하며 자기를 표현하고 고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한 거죠. 내가 인간이니까 혀가 있는 거거든요. 혀가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매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어린 딸을 데리고 솔트레이크 시티 그 모임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모임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있는 모임 장소로 다시금 옮겨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미기 목사님 내외와 그 딸이 하이 시엘라스라고 그리고 또 도노파스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 아마도 그 작은 마을이어서 주유소에다가 차를 대고 아마 그 차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 있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좀 넣어달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먼 산과 아름다운 경치를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젊은이가 매기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 매기 목사님이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매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름 넣던 그 젊은 친구가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누구 모두가 눈 속에 갇혀 지내던 겨울 동안 주일밤마다 당신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선생님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매기 목사님을 너무도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묘기 목사님 지금 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 젊은이가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를 알아본 그 사실을 통해가지고 너무도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 의해 비자가 어린 소녀가 내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갈릴리 출신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개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요. 그 목소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게끔 해줍니다. 말씨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 내가 경상도인지 부산인지 전라도인지 전주인지 아니면 북한인지 이런 거 출신을 금방 알아보게 한단 말이죠. 또 여러분의 그 말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유식한지 야만인인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저속한지 세련됐는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이 지난달에 했던 모든 말들을 만약 녹음을 해서 지금 들어본다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혀 위에 어떤 것을 떨어뜨려서 진짜 혀가 아닌가를 구분해볼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한 말을 되짚어보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